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민수기가 좀 낯선 시대, 낯선 문화, 낯선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만큼 구약이 어떤 풍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의 복습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민수기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문맥 가운데, 흐름 가운데 더 명확히 한번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누는 구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떤 말씀인가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외우기 쉽습니다.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민수기의 전반부와 민수기의 후반부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일까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개월 20일이 지난 때예요. 외우기 쉽죠? 2년 2개월 20일이 지난 때에 그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구름이란 게 구약시대에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0장 11절 이전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2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 광야까지는 한 3개월이 걸렸거든요. 3개월이 걸렸고 2년 2개월 20일이 있었으니까 약 2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정식으로 맺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언약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맺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받는 일이 이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언약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성막도 만들게 돼요.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 출애굽 후 2년 2개월 20일째에 떠나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출애굽 후 2년 2개월 첫째 달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돼요. 특별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군인의 수를 센 것이죠. 총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 수와 비슷한 정도의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70명의 애굽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숫자가 나오느냐라고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를 세면서 감격을 했던 거죠.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뒤에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앞이 막막해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광야 가운데 행했고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장의 내용은 뭘까요? 민수기 1장에서는 열두 지파를 계수를 했어요. 민수기 2장은 이 열두 지파를 어떻게 배치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영을 배치할지가 민수기 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진영을 배치하세요.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쭉 배치가 됩니다. 이 배치에 진영 배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이게 진칠 때 모습이고요. 행군할 때는 동쪽 지파가 행군하고 남쪽 지파가 행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행군하고 서쪽, 북쪽 지파가 행군을 해요.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도 성막이 제일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고 행군할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3장은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고 열두 지파를 그 다음에 진영을 배치했어요. 그럼 민수기 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앞에 나왔던 1장과 2장에서 계수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계수되지 않았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면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은 이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성막 주위 어디에 진을 칠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진을 쳤을까요? 이게 성막이죠. 열두 지파가 쭉 있고요. 요 안에 이게 지금 레위 지파예요. 이게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게르손이고요. 이게 고앗, 이게 므랄이에요. 오른쪽 동쪽에는 누가 진을 쳤을까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 아들들이 여기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바로 주변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레위 지파 너머에 열두 지파가 진을 치게 했던 것이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민수기 1장부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열두 지파를 택하셨어요. 열두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열두 지파를 택하시고 열두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했어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내로다운 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흐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던 것이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익스클루전과 인클루전으로 이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익스클루전이 무슨 뜻인가요? 배제, 제외란 뜻이죠. 그게 익스클루전입니다. 인클루전은 무슨 뜻이죠? 포용, 포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까지의 흐름이 익스클루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배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익스클루전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렀죠. 배타적으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익스클루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익스클루시브하게 레위 자손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계속해서 배제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은 명문학교와 비슷해요. 배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때 명문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명문학교는 자신의 노력이나 똑똑함으로 익스클루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익스클루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익스클루전, 배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두 지파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인클루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용을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나와요. 인클루전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다른 사람, 다른 민족과 분리시키신 이유는 분리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위한 분리, 배제를 위한 배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익스클루전을 시키신 이유는 누군가를 포용하기 위해서, 인클루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 관한 본문인데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봤던 게르손이나 오늘 본문의 고앗과 므라리가 일정한 패턴 가운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앗 자손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27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각 종족에게 파생된 가문과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7절은 고앗에 대한 소개입니다. 고앗에게는, 이 고앗은 레위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에요. 이 고앗에게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의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의 가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종족이 한 명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므람 종족이에요. 이 종족은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족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 중에서 아므람 종족의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을 계수하는데요. 28절이죠. 계수의 대상이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총계입니다.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고앗 자손이죠. 모두 8,600명이었고요. 이들이 성소를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지파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12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는데요. 오늘 이 레위지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로 태어나면 다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달이라는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왜 100일 잔치를 했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100일 전에 다 죽었어요. 그때는 뭐 의료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달을 살면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의 아들들인 고핫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9절이죠.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네 번째는 고핫 자손에서 리더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30절인데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족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고핫 자손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을 따로 특별하게 구별한 이유는 구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구별하셨죠? 바로 이 31절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죠? 백성들을 돕는 일이죠. 제사를 하는 백성들을 대신해 제사를 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고핫 자손을 따로 분리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을 세상과 구별시켰어요. 열두 지파와도 구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신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막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그림 아까 우리 그 나온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있죠.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있어요. 이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선민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수많은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 지파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레위 지파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열두 지파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로다운시켜서 이스라엘 지파를 택하신 이유, 더 내로다운시켜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바로 이들을 익스클루전 시킨 이유는 인클루전을 위해서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배타적으로 부르셨어요. 익스클루시브하게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창세기 12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죠.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 따로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복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버전은 어떻게 번역해놨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복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인클루전하기 위해서 그를 따로 부르신 것이죠. 3절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종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지려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레위 민족을 레위 지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신비스럽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부심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불렀을까?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레위 지파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을 해요. 약간 딜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호소의 내용이 창세기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호소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당시 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있었지만 동시에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하죠?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점점점 수가 줄은 다음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그 도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뭐 미국과 한국, 이 세계의 희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 학교를 나온 엘리트 그룹에게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기부하는 부자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사회의 견고한 시스템에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성경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그 도시와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그 도시와 그 나라를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알고 있어요. 성적으로 정말로 타락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죄악상이 세상 어디나 있죠. 메디슨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리버럴한 도시고 동성애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도시가 이곳입니다. 근데 왜 공의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그곳에 바로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늘 타락 이후로 그랬습니다. 늘 지금처럼 이 모양 이 꼴이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세운, 세상을 위해 익스클루시브하게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을 위해 세운 교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떠올랐어요. 이 목사님은 늘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뭐 비행기 여행이 참 이게 위험하니까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기도를 하고 이제 여행이 안전하게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착륙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따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했구나. 이 생각을 꼭 하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안전한 여행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곳 메디슨에 세웠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 메디슨에 보내었을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듯이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구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가문 중에 여러분이 홀로 크리스찬이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내 집이, 내 가문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익스클루시브하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인클루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더불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